CBN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며 현재 전 세계 89개국에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8일 오미크론 변이가 최근 1.5에서 3일 만에 2배로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HO는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 접종 등으로 인구의 면역력이 높아진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국 수도 런던에서는 18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6천 명으로 최대를 기록하자 시 당국이 중대 사건을 선포했습니다. 중대 사건은 지역 당국이나 응급서비스, 국민보건서비스 등이 특별 조치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런던에서는 하루 약 200명의 신규 환자가 코로나로 이동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크리스마스 이후 2주간 실내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30여 개 회원국 영토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중정찰을 서로 허용하는 영공개방조약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2021년 12월 18일 이후 러시아는 더는 영공개방조약 가입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공개방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 34개 나라가 서로 자유롭게 비무장 항공기로 공중정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러시아가 일부 지역의 항공정찰을 거부하는 등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식 탈퇴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성명에서 미국의 조약 탈퇴로 회원국들의 이익과 권리 등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절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활동을 파악함으로써 군비 경쟁과 우발적 충돌을 억제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탈퇴함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홍콩에서 선거제 개편 이후 처음으로 입법해 의회 선거가 19일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 20명, 간접선거로 뽑는 직능대표 의원 30명, 선거인단이 뽑는 의원 40명 등 총 90명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입법회 선거는 당초 지난해 9월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연기됐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목표로 선거제를 개편해 사전심사를 거친 후보자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153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140여 명이 친정부, 친중 진영 후보이고 더민주 세력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후보는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슈퍼 태풍 나이가 강타해 약 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 보홀주에서 적어도 63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보홀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4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태풍 나이의 직격탄을 맞은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통신과 전기가 끊기고 집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해 30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미국 태풍경보센터에 따르면 라이의 최대 풍속은 시속 259km에 달해 슈퍼태풍으로 분류됐습니다. 필리핀은 해마다 평균 20개 안팎의 태풍이 지나가며 이번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사관 등 서방 국가의 외교 공관이 밀집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그린존이 19일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파트리샤 로켓 두 발이 그린존을 겨냥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에 따르면 로켓 한 발은 미국 대사관에서 약 500m 거리에 떨어져 차량 두 대가 파손됐고 나머지 한 발은 방공 요격망에 의해 요격됐습니다. 이번 공격에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린존은 바그다드에서 총리 공관을 비롯해 정부 청사와 미국 대사관 등 외국 공관이 밀집한 곳으로 고도의 보안 지역입니다. 지난 7월에도 미국 대사관이 두 발의 로켓 공격을 받은 데 이어 11월에는 총리 관저가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박경지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3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서 북한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여기서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문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셨는데요. 한국이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도 밝혔군요.
네, 한국이 그 내년 2월에 열리는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들으신 대로 13일 이제 호주를 방문해서 가진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유를 그 두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미국을 비롯한 그 어떤 나라도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 동참하라고 권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둘째로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한국과 중국의 그 연간 무역액이 2천억 달러를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물론 중국 말고도 한국은 이제 미국, 일본 이런 큰 나라들하고도 이제 무역을 하는데요. 한중 무역 그 2천억 달러가 한미 또 한일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로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지렛대를 갖고 있는 나라고 또 한국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치르는 세계적인 큰 잔치죠. 이런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 그러니까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 이런 것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보이콧에 참가할 경우에 그 외교적 경제적 손해는 이제 분명하다. 반면에 보이콧에 동참해서 무엇을 얻는가 그 이득 부분은 분명치 않다. 아마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고 선수단도 보내고 또 정부 사절단도 보내서 이 같은 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종전선언 또 한중 그 무역관계 이런 것도 해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궁금해진 것이 그러면 미국 국무부는 과연 어떤 반응일까 이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 미 국무부는 한국이 알아서 할리라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무부 입장은 무엇이냐 이런 그 질문에 한국 스스로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뒤에 한국과 일본 같은 그 동맹국들도 보이콧에 동참하기를 바라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도 각국이 결정할 일이다. 주권에 관계된 문제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예. 일단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무부는 이번에도 올림픽 참가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그들 스스로 내릴 결정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가 내려줄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스스로 결정을 내렸고 대각관은 그런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동맹과 또 파트너국들과 협의를 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한 이유, 그것은 중국의 지독한 인권유린, 또 신장 자치구에서의 잔악행위, 이런 그 인권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에 그동안 그 경제 부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 중국과의 갈등 전선을 그 인권으로 크게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 또 신장 위구르와 티벳의 소수민족 탄압, 이런 인권 유린을 비판했었는데요. 따라서 지금 미국 정부는 뭐 각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그 미국의 입장,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그런 기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입장을 밝히고 열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동참하는 국가가 많습니까?
네, 미국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발표한 게 이제 6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시간이 흐른 건데요. 지금까지 총 6개 나라가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제일 먼저 발표를 했으니까 미국과 함께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이렇게 6개국이고요. 또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 안 하겠다. 그러니까 선수단도 보내고 사절단도 보내겠다. 이런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한국이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프랑스가 외교적 그 보이콧에 동참할 뜻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은 외교적 그 동참이, 그러니까 보이콧하는 것이 상징적 조치로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참할 뜻이 없음을 밝혔고요. 일본이 이제 흥미로운 그 대목인데요. 일본은 그 두 개, 그러니까 동참하고 불참, 여기에 중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 총리가 된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에 뭐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냐면, 나는 베이징 올림픽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안 가지만 예를 들면은 장관이나 무슨 전직 관료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보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 좀 중간 정도의 어떤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나라들 예를 들어서 태평양 국가, 동남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일종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제 15일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참석을 하고 또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큰 주목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전문가들은 한국의 보이콧 불참 결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중국의 중요성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러면서 한반도 평화,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결국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 정부로서는 그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대중관계를 고려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돌파구 이런 것도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종전선언 추진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종전선언 참여 의지를 밝혀온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또 제재 완화, 이중기준 철회 이런 걸 지금 북한이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중국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 중국의 지원 이런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림픽 보이콧 동참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국에서 얻을 것들이 많은 반면에 또 보이콧 불참을 통해서 또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또 악화되는 또 그런 그 단점들도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참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보이콧 동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입장을 밝힌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 안 하나요?
네, 이게 관심은 있지만 상당히 예상하기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북한은 네. 아직 올림픽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동참할지 또 거부할지 이런 것이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안 하고 네.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비슷한 맥락에서 올림픽 참석 여부도 여기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는데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만 하고 있을 뿐 결정을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지금 올림픽과 관련해서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번 도쿄,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당시 북한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위원회가 일종의 자격정지 조치 이런 거를 취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단을 보낼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식에 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선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가기는 좀 이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외교적 관계입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중국의 최대 동맹국이자 우방국이기 때문에요. 중국은 가급적이면 많은 국가가 선수단은 물론이고 사절단을 보내기를 바라는데 북한이 여기를 안 가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선수단은 보낼 수 없지만 사절단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북중 국경 봉쇄가 지금 2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에도 또 지금 코로나가 다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북한 수뇌부가 만일 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중국에 갈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여러모로 긍정 부정이 얽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북한 수뇌부가 이 문제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한과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 논의도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예, 일단 그런 걸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미한 간의 주축이 돼서 이제 종전선언의 문안 또 시기, 참석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 측이 어떻게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미뤄보면 아직 북한의 반응이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결국 그 종전선언의 관건은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남북 간의 종전 선언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 접촉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따라서 지금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종전 선언 성사를 위해서 어떤 그 북한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뭐 이런 것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은 그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제안한 뒤에 그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흥미있는 제안, 좋은 발상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종전 선언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지금 때가 적절한지 또 모든 조건이 이런 논의를 하는데 만족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종전 선언을 하기 전에 이중 기준 또 대북 적대시 정책,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은 그 이후에는 그 더 이상 종전 선언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공식 매체를 통해서는 반발이나 동의 뭐 이런 어떤 입장도 지금 표명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접촉도 없고 지금 종전 선언 그 추진이 지금 북한과 그 논의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국에 해야 될 일이 북한에 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차례인가요?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이 아시겠지만 이제 9월부터 한 석 달간 그 미국과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그 논의해서 한 11월 그러니까 한 석 달 만에 미국도 좋다 합의해보자 이런 그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12월 2일이죠. 12월 초에 그 중국 텐진에서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하고 양재추 정치국원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미국, 한국, 중국 이 세 나라가 좋다고 했으니까 당사자인 이제 북한에게 종전선언 이렇게 세 나라가 할 생각이 있고 합의가 됐다. 그러니 북한도 해야 된다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할 그런 순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한국과 북한 간의 어떤 특별한 그 소통 채널 이런 게 있는지는 지금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올해가 한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아마 그 보름 안에 한국 정부가 북한의 그 제의 그러니까 한국, 미국, 중국이 종전 선언을 할 용의가 있는데 북한도 당사자니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종전 선언과 관련해 우리가 만든 문안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참여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다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 간에는 판문점 그 채널이 일단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예를 들어서 뭐 통일부 장관 또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만나서 이 얘기를 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어떤 것을 밝힐지 앞으로 한 보름간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13일 미국이 코로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참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예,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의 그 대화 제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얘기를 하자 지금 이렇게 북한에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북한은 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지금 박 원장 그 제안인데 지금 북한은 신종 코로나로 모든 것을 봉쇄하면서 대화는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국경을 완전히 막아서 개미 한 마리도 들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그 박 원장은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그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국경을 봉쇄하는 그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의료 수준,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으로서는 일단 코로나가 퍼지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판단 아래 그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서 이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건데요. 결국 북한은 코로나 위험이 없어져야 국경을 개방할 수 있고 이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일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그 단 두 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코로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게 박 원장의 주장입니다. 일단 미국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요. 코로나 발병 상황을 시작한 북한 주민들을 우려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지 뭐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중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건설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네, 이것은 그 지난번 그 12월 2일이죠. 그 서훈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양재친 이제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그 텐진에서 만나서 회담하고 나온 그 청와대 발표문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그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 역할을 하겠냐 이렇게는 중국이 아직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전선언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참여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도 6.25 전쟁 그 당사국이고 휴전협정에 그 서명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참여한다 이런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을 설득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신호, 언급, 언론 보도 이런 것을 했지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를 갖고 나도 종전선언에 서명할 생각이 있으니 북한도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한국, 미국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이제 무게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종전선언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북한에게 얘기하면 북한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게 있고 아마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이 이런 중국의 역할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이 같은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12월도 중순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생각했던 남북 화상 정상회담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남북이 화상으로 고위급 접촉을 이어간 뒤에 이제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등을 계기로 해서 대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관계 진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의 그 비핵화 방법을 두고도 이견이 있고 또 대북 제재,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해봐야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인데요. 앞서서 그 문 대통령은 시간과 장소, 의제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제안을 했고 또 북한 같은 경우 이제 그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정상회담보다는 화상으로 하는 그 비대면 회담을 선호할 걸로 전문가들은 봤고 그래서 이제 이 그렇다면 그 남북 간의 화상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회담을 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도 이미 그 화상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놓고 있고 북한도 내부적으로 영상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서로 연결하는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회담을 하면 그게 이제 대면이 됐든 화상이 됐든 그 뭔가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현재로서 그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 남북 간의 그 접촉과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연내 그리고 그 가까운 장래 그 남북이 화상 정상회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9월 24일 종전선언이 좋은 발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들은 그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이 좋은 발상이라고 얘기했던 건 분명하지만 그 앞에 보면은 몇 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자체는 좋지만 그것이 되려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돼야 된다. 그런 일종의 그 조건부 수용론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선결 조건,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적대시 정책이 없어져야지 종전선언만 하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 문제,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대북 제재와 적대시 정책이 아직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과 미국 또 중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 합의를 했지만 지금 어떤 문안이 완성이 되고 이 문안이 북한에게 전달이 됐는지 또 안 됐을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도 지금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조건, 문안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입장을 못 박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두 가지 이제 그 선결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 일부는 충족이 됐지만 일부는 북한이 보기에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이거나 또는 절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면 북한도 입장을 밝힐 수 곤란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닌가 이런 것 관측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것인지는 나중에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북한이 종전선언을 거부한다든지 또 이 기회를 뭐 어떤 이유로든 놓쳤을 때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해가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돌파구를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될 걸로 관측이 됩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를 보면 올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그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고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인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위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국의 대화 제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문 대통령이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걸 되살리기 위해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당초에 종전선언에 회의적이었던 미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어느 정도 입장 차이를 좁히고 문안을 작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일 북한이 종전선언을 거부하면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미북 관계 개선, 결국 이게 이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목표이기도 한데요. 미북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잘해야 지금 같은 장기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또 올해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데요. 새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다시 방향을 잡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또 미국의 경우에도 내년 11월에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면 국내 정치 문제에 집중할 공산이 큽니다. 이래서 이제 장기 교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핵실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무력 도발을 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힌 소식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도네시아 국립대 강연에서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잠깐 블링컨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That's why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the DPRK, with the ultimate goal of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We'll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threat posed.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동맹과의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확장 억제도 강화할 것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블링컨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말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이제 14일 자카르타를 방문해서 한 연설인데 거기서 그 미국의 그 인도태평양 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연설문을 뜯어보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고 그동안 미국이 얘기해왔던 것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세심히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선에서 그쳤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에 제재 가한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10일 북한과 중국 등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의 개인, 기관 이런 데가 이제 제재 명단에 올랐는데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압니다. 이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난 10일이 이제 세계 인권의 날이었는데요. 미 재무부가 이날을 위해서 이제 북한을 포함해 중국, 미얀마 이런 곳에 이제 그 제재를 가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그 리영길 국방장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앙검찰소를 제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날이 그 세계 인권의 날이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을 빼놓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들과 함께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특별한 그 의미가 있다는 것보다도 일종의 상징적인 그런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우리 바이든 행정부는 그 민주당 출신 정부로서 인권을 중시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인권 문제, 인권 그 문제 그 향상을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하나의 그 신호를 보낸 거지 북한을 특정해서 지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유엔 안보리도 15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내용 이 기자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이번 회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게 지난 2014년 이후에 이제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요. 해마다 그 12월이 되면 그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이었죠. 그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때부터 이제 북한인권 관련 공식 회의를 안보리가 열었고 2017년까지 매년 그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2018년, 2019년 2년 동안은 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지난해 다시 이제 비공개 방식으로 회의가 열렸고 올해 또다시 비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2년 연속 북한 회의를 열긴 열었지만 공식 회의는 지금 올해 4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지금 공식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등 그 7개국이 이날 비공식 회의가 끝나고 난 뒤 그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네.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면서 또 한 가지로 이제 내년에는 공식 회의를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나온 뉴스 중에 이 탈북민들의 대북 송금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돈을 북한에 보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환율 문제인데요. 전에는 북한에서 그 1달러에 대한 환율이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달에 한 그 서울에 있는 탈북민이 한 100달러 정도를 보내면 북한에 이제 한 가족이 살기가 이제 충분했는데 네. 지금은 환율이 그 1달러에 한 4,000원, 4,700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뭐 저 크게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00달러를 보냈다면은 서울에 있는 탈북자가 이제는 200달러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그 돈이 이제 두 배로 커졌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상당히 서울에 있는 탈북민들이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시료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거의 2년간 북중 국경이 이제 봉쇄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정식 은행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그 송금 브로커라고 그러죠. 중간에 중개인을 통해서 돈을 보내는 것인데 국경이 막히면서 브로커들이 중간서 떼가는 수수료가 올랐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네. 한 30% 정도를 떼면 지금은 한 4, 50%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요. 그만큼 돈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그 서울에 있는 탈북민들의 송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송금 브로커 단속도 강화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부터 시작되고 올해까지 북한이 보위부, 안전부 이런 데를 동원해서 브로커 소탕 작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브로커를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많이들 잡혀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때 그 보위부 구류장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브로커들을 싹 다 잡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지시로 이렇게 이제 국경 지역에서 그 은밀하게 활동하던 그 브로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니까 결국 그 아까 얘기 나온 대로 그 송금 수수료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송금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30% 이 정도였던 그 수수료가 뭐 40%, 50% 여기까지 올랐고 그래서 결국 지금 그 이중고 또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 안 한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한 내용,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가 끝나가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의 전통이 미국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실시되고 그 선거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4년 동안 한 번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재선에 실패하면 새 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 건데요. 워싱턴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실시된 179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존 애담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백악관에 입주한 첫 대통령이었던 존 애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He was the secon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Yeah, second president.
He was the second president.
Secon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was one of our presidents.
우리 대통령 중 한 사람이죠.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서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고요.
He was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our nation.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독립선언문 작성을 도왔죠.
He was also instrumental as a federalist.
연방당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미국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He was the first president to live in the
처음 백악관에 들어가 산 대통령이죠. 보스턴 출신 변호사였고 나중에 대륙회의 대표가 됐죠.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이자고 주장한 매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제2대 대통령 존 애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존 애담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미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을까요?
나 존 애담스는 1797년부터 1801년까지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내 초상화를 봤다면 알겠지만 머리가 좀 벗겨졌죠. 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고집스러워 보이나요? 사실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날더러 거만하고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낸다고들 그러더군요. 나는 1735년 아직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일 당시 미국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브레인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셨는데 지역사회 일에도 관심이 많았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날 하버드 대학에 보내셨죠. 난 대학을 졸업한 뒤에 한동안 교사로 일하다가 나중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1765년 영국의 인지조례 반대운동에 앞장서면서 이름을 날리게 됐죠. 인지조례는 영국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에 인지를 붙일 걸 강요하면서 세금을 부과한 걸 말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참 불공평한 법이었죠. 난 그런 불의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성을 모은 존 애담스는 미국 독립혁명 당시 13개 미국 식민주 대표들이 모이는 1, 2차 대륙회의에 매사추세츠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혁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떠오르는데요. 매사추세츠 역사학회에서 발행하는 애담스 페이퍼즈의 편집인 그레고리 린트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Well, he became probably the most important.
아마 당시 대륙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을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1776년에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범 평화협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시범 협정을 통해서 20세기까지 내려오는 미국 대외 정책의 원칙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모든 나라와 교역을 한다는 원칙이죠. 존 애담스는 미국이 번역할 수 있는 길은 교역을 통해서라고 봤는데요. 미국은 모든 나라와 교역을 할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독립전쟁 당시에 존 애담스는 유럽에서 외교활동에 힘썼습니다. 네덜란드 주재 미국 공사로 일하면서 막대한 차관을 얻어냈고요. 벤자민 프랭클린, 존 제이 등과 함께 영국과 평화협정을 논의했는데요. 1783년 마침내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파리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는 첫 영국 주재 미국 공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1779년에 잠시 미국에 돌아와 있을 때 매사추세츠 주헌법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이 매사추세츠 주헌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매사추세츠 주헌법은 독특했는데요. 입법, 행정, 사법, 그러니까 세 부가 현재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 분립의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담스는 또 매사추세츠 주헌법에 권리선언을 포함시켰는데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런 내용이 포함됐는데 1787년에 제정된 미국 헌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독립전쟁이 끝난 뒤 새로 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첫 대통령이 될 거란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부통령이 될 건가 하는 점이었는데요. 결국 존 애담스가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서 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조국은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쓸데없는 자리를 내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존 애담스가 부인 애비게일 애담스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들으신 대로 애담스는 부통령직이 굉장히 하찮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애담스 전문가 그레고리 린트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Because the vice president really has no power.
부통령은 권한이 별로 없으니까요. 대통령이 부여해 주는 권한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원 회의를 주재하는 정도의 권한밖에 없었죠. 애담스는 부통령으로서 좀 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대륙회의에 나가서 일했던 경험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볼 때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1796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퇴임을 몇 달 앞두고 새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연방주의자들은 존 애덤스 부통령을, 민주공화당은 토마스 제퍼슨 전 국무장관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는데 결국 근소한 표차로 애덤스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토마스 제퍼슨이 부통령으로 선출됐다.
네,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당에서 나온 경우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는 현재와 같이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시기 아니었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득표자가 부통령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인데요. 애담스와 정적 관계였던 토마스 제퍼슨은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돕기는커녕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애담스 행정부는 또한 대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at his major accomplishment was keeping the United States.
대통령으로서 존 애담스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미국이 전쟁에 말려들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무역과 선적을 둘러싸고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존 애담스는 상당한 압력을 받으면서도 프랑스와 전쟁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유럽과의 어떤 갈등도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미국이 유럽 문제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봤거든요. 만약 미국이 유럽의 정치적 문제에 관여한다면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영국과 전쟁을 치르던 프랑스는 미국이 프랑스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을 도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이 중립을 지키자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 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프랑스에 대한 감정이 나빠졌고요. 프랑스와 전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았는데요. 애덤스 대통령은 프랑스와의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런 정책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린트 씨와 같은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전쟁을 피한 애덤스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The biggest, I think, criticism of his administration.
애덤스 행정부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라면 외국인법과 선동법을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언론이 애덤스 행정부를 비판하는 걸 막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거였는데요. 애덤스 대통령이 물러나자마자 폐지됐죠.
외국인 법과 선동법은 네 가지 관련 법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이민을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아주 잘못된 법이었는데요. 이 법을 암묵적으로 지지한 건 애덤스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결국 애덤스는 1800년 선거에서 토마스 제퍼슨에게 패하게 되고요. 연임에 실패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존 애덤스는 백악관에 입주한 첫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 선거에서 패하면서 들어간 지 몇 달도 안 돼서 다시 백악관을 비워주게 되는데요. 애덤스는 백악관에 들어간 다음 날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이 이 관저에 최고의 축복을 내리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슬기로운 사람만이 이 지붕 아래서 통치하길 간구합니다.
네, 사실 존 애덤스는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집 세고 성격이 급하긴 했지만 정직하고 슬기로운 사람이었다는 건데요. 또한 인간의 독립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념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그레고리 린트 씨는 말했습니다.
It would be steadfast in his belief.
존 애덤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라면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스스로 통치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을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항구적 평화와 번영은 주권과 영토 보존 그리고 모든 이의 인권 존중을 필요로 한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스웨덴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외무장관 회담에서 밝혔습니다. 자유와 안정 간의 연관관계가 있듯이 국내 탄압과 국경을 넘는 침공도 관계가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불안정의 씨앗을 심어놓는다며 자국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권력자는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지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가치, 인권과 시민사회, 독립언론, 법치는 많은 국가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는 국제법과 유럽안보협력기구 조치를 계속 어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벨라루스 당국에게 강경한 진압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독립적인 감시 아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과 이민 문제를 무기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조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리미아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크리미아의 소수민족인 타타르족과 병합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운 증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군사력 증강을 하지 말고 병력을 평상시대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민스크 합의를 이행하고 특히 휴전 조항을 실천해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요원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에서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 통제 약속을 무시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아브하즈 지역과 남 오세티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군사력은 몰도바의 동의 없이 몰도바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내에서 시민사회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당국은 존경받는 인권단체인 메모리얼을 탄압하고 독립적인 언론을 탄압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아직 민주화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민주주의의 힘이 국가를 강력하고 국민들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이 같은 비전을 진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